여러분들 마음속에 아주 중요하게 혹은 소중하게 기억되는 그런 연설들이 한두 가지쯤은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다, 아직도 많은 자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있고 기억되고 있는 그런 연설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20세기를 통틀어서 그런 연설들을 하나 꼽으라면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꼽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1963년에 있었던 킹 목사의 설교가 연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예해방운동의 100주년 기념을 기념하기 위하여 워싱턴 DC에서 메모리얼 탑 앞에서 짧게 연설했던 3분 30초 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흑인의 인권, 평등, 자유 이것을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그 당시 흑인 사회에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고 또 미국 전역에 큰 그런 내용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킹 목사의 연설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는 것은 그가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그 하나의 문구에 담아 반복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자기의 소원, 소망, 간절함을 3분 30초, 특별히 전반부에 7번 반복함으로 내가 얼마나 이것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 흑인들이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이 제목이 I have a dream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내용의 강조점을 표현하고 어떤 내용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너무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잔소리로 들리는 그런 내용들. 반복만큼 하나님의 혹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데 중요한 방법도 없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반복을 통하여 이 내용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사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행적과 이적 중에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한 목소리로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행적 중에 기적을 행하는 그 사건 중에 유일하게 네 권의 책이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기록했던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내용을 자기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사복음서가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하늘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누가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즉 저자나 독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 기록을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신약성경을 기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누가복음만 이방인이 기록을 하게 되죠. 바로 의사였던 누가가 이방인의 모습으로 그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도 그 대상을 이방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표현하여 이 복음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가가 쓰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이방인들, 낮고 천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 복음서가 누가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도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설명되고 있죠.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나약한 자들, 약속에서 제외된 자들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기 위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은 그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기록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설명이 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지리적인 이동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목적하신 일들이 점점점 그 목표 지향점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지역으로 옮겨가고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고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집중되는 그 지리적인 이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적의 목적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구장은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감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이 누가는 그 지리적인 이동 가운데 예수님이 행했던 행적, 기적과 이적들을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독특한 형식을 취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자인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오늘 9장에 오면 이 9장 1절부터 36절에 있는 초반부에 관계된 내용 속에서 세 번 반복하여 그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했고 그 사역의 결과로 그 공동체가 태동하게 됐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설명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옛날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반복 중에 하나였고 두 번째 반복은 오늘 읽었던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18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공동체를 탄생시켰던 나를 너희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반복이고 세 번째 마지막 반복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변화산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것처럼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따라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삶들을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누가복음에서는. 그래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 무리들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갖고 모여든 자들을 향하여 특별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사다로 라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파송하여 그 파송된 일들을 보고하고 지친 몸에 힘을 돋우기 위하여 아마도 잠시 그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고 말합니다. 뭘 알고 따라온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역사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확실하게 더 알고 싶은 자들이 그들을 향해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자들이 모였는지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들의 수를 남자만, 20살이 넘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어름잡아 만 명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많은 자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몰려드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하여 몰려들자 몸은 피곤하지만 쉬고 싶지만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이 단순히 육체적인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단순히 그 모여든 무리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그런 사건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다는 내용을 그 예수님이 몰려드는 무리들을 맞이하는 모습 속에 등장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모여드는 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이었고 그들이 병들고 있는 육체의 연약함들을 회복하는 일이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은 이미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이 파송받는 목적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9장 2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들을 파송했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을 파송하는 일이나 몰려드는 자들을 먹이시는 일이나 동일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앓는 자들을 고쳤고,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더 확실하게 전가하고 난 다음 그들의 육적인 필요, 병을 고치는 일들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근데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든지 모든 자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경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에 경청하고 그 일의 확실함을 치유를 통하여 회복하는 이 기적의 현장에 숨죽이고 그 모든 일에 동참을 합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일들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에 몰입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일에 몰입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여 찾아 나온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고 있고, 그 전달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기적을 통하여, 치유하는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사건 속에 모든 자들이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모두어서 그를 경청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생길 위험들을 생각하게 되죠. 바로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간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날이 점점점 깜깜해지는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날이 저물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더군다나 날이 깜깜해지면 잠을 자야 되는데 숙소나 양식이 턱없이 부족한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날이 저물어가매 열두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곳에서 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잠잘 곳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제 그만 돌려보내십시다.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하십시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먹을 게 없는데 알아서 먹여야죠. 잘 데가 없는데 빨리 돌려보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와 같은 요구를 하는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주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고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인데 이것으로 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건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천명 되밀어라. 지극히 상식적이죠. 지극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 그러면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오고 50명씩 앉혀. 그리고 하늘 향하여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손에 있었던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며 나누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먹고 나서 열두 광주리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두 광주리면 열두 사도가 자기가 나누어지는 광주리 속에 한 광주리씩 차고 넘치게 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풍족하게 그것들을 먹였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이 기적과 이적이 마치 예수님이 굶주려 허덕이는 그 무리를 향하여 육체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양쪽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람과 굶주림, 육적인 가람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모든 필요의 생명의 주가 되고 있음을 이 기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 가람과 굶주림도 채울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육적인 가람과 굶주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사실 요한복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처음 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표적,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 예수를 잡아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아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평생 먹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예수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잖아요. 그분 한 분만 왕으로 모시고 그분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를 잡아 왕으로 세우려 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멀리 도망쳐버립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집요함이 끝까지 예수를 따라와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한 것은 단순히 굶주린 배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내가 굶주린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주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일들을 행했는데 너희는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망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해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행한 일이 바로 생명의 떡으로 이와 같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속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확증하고 그렇게 보여주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예표가 되어져서 진실한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이래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너희들의 영적 목마름과 배고픔을 채워주고 더 나아가서 육적 목마름과 배고픔까지 채워주는 그런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병이어를 행했던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는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묶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로 함께 그 굶주림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든 육적인 것이 됐든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적 가람과 굶주림 육적 가람과 굶주림까지 채워주는 그런 완전한 나라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누가는 오병이의 기적을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누가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제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유숙할 곳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니 빨리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술을 당할 수 있으니 빨리 문제를 해결하십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의 기적의 시작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내놓은 그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축사하고 예수님이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하여 나눠주게 하십니다. 제자들 손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예수님 손에 들려지고 그를 통하여 축복된 역사를 만들어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또다시 나누어지고 있고 그 결과는 한 광주리라고 하는 모든 열두 사도가 한 광주리씩 남기는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어쩌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읽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1장, 2장, 3장을 통해 등장하는데 유무상통하는 모습. 그렇죠? 모든 교회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근데 각자 각자는 다 그 꿈을 버리고 있어요. 나만 제외하고 딴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딴 사람이 부자가 돈 다 투자하고 내 돈은 통장에 그대로 있고 이런 모습들. 이방인들 사회 속에는 그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지도 않았고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그 공동체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통하여 얼마나 나누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지요. 지금 이방인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적어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도 굶주린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됐든 육적인 문제가 됐든, 한 명도 가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영적인 목적이 됐든 아니면 육적인 필요가 됐든. 지금 그 내용을 누가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가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 발휘 못하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리면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리게 되면 만 명이 먹고도 내가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남길 수 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내가 이걸 드릴 수 있을까? 아, 이거 드린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들려지면 여러분들의 자그만한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그만한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아무도 잘 수 없고 아무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자그만한 헌신과 그 자그만한 수고가 만 명을 먹이고도 남기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힘이고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누가가 꿈꾸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저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것이 어떤 필요가 되었든, 그것이 영적인 필요가 됐든 물체적인 물질적인 필요가 됐든 그 안에서 갈급함이나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희 교회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많은 교회들 속에서 그런 얘기들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을 내놓기가 두렵대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를 누구에게 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다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두렵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이크 켜놓고 얘기하는 것 같대요.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알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뒷머리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십거리가 되고 흉잡는 이야기가 되고 앞에서는 눈물 뿌려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바로 돌아서서 전화기 들고 돌리고 이런 현태가 우리 안에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기도 제목 듣지 마세요. 듣지 마시라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족한 걸 얘기할 수 있겠어요? 힘든 거 얘기도 못하는데 아니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모으는 겁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세상은 그래서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원리로 존재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적어도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런 공동체는, 그런 가정은,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래도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고 넘치게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차고 넘치는 것도 또 활용하지 않으면 썩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만나를 거두어 드렸던 그 광야에서 기억하시죠? 욕심 많은 사람이 잔뜩 모아 드렸습니다.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아침까지 남겨봤어요. 아이 설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썩어 없어지죠. 썩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악취를 내며 문제를 발생하게 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겁니다. 한 바구니 더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투자라는 게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얻어진 게 있다면 또다시 베푸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이 이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수가 이 마시는 물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굶주리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오늘 오병이의 기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적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수고와 조그마한 헌신이 여러분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축복과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무리들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자그마한 노력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 엄청난 일임을 알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은혜를 덧입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삶들 속에 그대로 원리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가 되어지고 생명의 떡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살아있게 역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